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안 가지고 오는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자기 성경 꼭 있어야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좁은 문입니다. 저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 안에서 새 신분을 얻었고 그 새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생각의 견고한 진,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러한 것들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고 섭리하신 무언가를 새롭게 새 신분에 맞게 구성해 나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중요한 단위 가운데 하나가 어찌 보면 겸손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높이 대거나 그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것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그 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성공이나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을 목자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길이 좁은 길이고 그 문 자체가 좁고 협착하고 또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연 중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일반 사람들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그 당부 거기에 아주 곳곳에 배어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똑같은 문맥에 본문과 유사한 표현을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마 구원과 관련하여 제자 중 누군가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른 대답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인상은 또는 스치는 생각은 구원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쉽고 간단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또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고백함으로 쉽구나 바로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공로가 고백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천국 들어가는구나 쉽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 구원받는 것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다른 차원이 있구나. 영접기도 한 번이면 끝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은 그냥 근거 없이 유대인들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이 이때까지 익숙해왔던 어떤 무언가에 근거해서 질문을 했더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66권 가운데는 없지만 70인역에 포함된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그 책 한 권 그 중에 하나가 에스드라 2서인데요. 그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존자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으나 소수의 사람을 위해 다가오는 세상을 예비하셨다. 많은 사람이 창조되었으나 소수만 구원받을 것이다. 헬라어로 된 이 외경을 구약성경과 함께 쭉 읽어왔던 그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 구원받는 자가 소수입니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을 듣고 내 주님을 따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오병이어의 역사와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다시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이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에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고 이제 7장이니까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종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 구절입니다. 당부와 같은 이 구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까 누가복음 13장에 근거하여 그 문맥에 존중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똑같이 보아도 좋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왜 찾는 자가 적다고요? 길이 협착하여, 문이 협착하여, 통로가 협착하여. 이 협착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열 번 등장해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는 우리 성경 번역자가 협착이라고 사용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이것을 우겨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협착, 우겨쌈. 마가복음 3장 9절에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 할 때 많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부딪히면서 앞에 전진하기가 힘드는 그때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나머지 일곱 번은 신약 성경에 환란이란 단어로 번역했어요. 자,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한국 출퇴근 시간에 그 붐비는 그 전철 내부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끔 한국에 갈 때 보면은 환승역에 따라서 왼쪽으로 내려야 될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내일 출퇴근하거나 하면 익숙할 텐데 가끔 한국에 다니러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면 그 출퇴근 시간 많이 몰릴 때 방향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려야 될 때와는 반대 방향에 출구에 있다가 꽉 찬 그 사람들을 이제 다음 정차역에서 나가야 되는데 같이 많이 우르르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사람만 내릴 때 이게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철에 빨리 내리려고 하다가 가방끈이 찢어진 적 있습니까? 이때는 백팩을 뒤로 하면은요 이게 정말 곤란해요. 내 몸 따로 가방 따로 될 정도로 이렇게 누르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협착이란 단어입니다. 이런 고역을 매일 겪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너무 싫다. 시간이 걸리지만 버스 타야 되겠다. 아니면 돈이 좀 들지만 택시 이용해야 되겠다. 이 협착이라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데 그 사이에 절벽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되어 있는 계곡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위로는 절벽입니다. 그래서 몸을 앞으로 하고 이렇게도 지나가지 못해요. 어떤 곳에는 몸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협착이라는 단어예요. 들레보라는 단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섭리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이 과정 맞는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현상보다도 하나님 아들께서 말씀하신 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구나. 그 통로 길은 협착하구나. 그래서 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달림이 있기 때문에, 고역이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구나. 그런데 교회를 채우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뭐지? 주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인가? 그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따르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 주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찾는 자가 적답니다. 왜요? 협착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들어서 몇 번 수차에 걸쳐서 암송했던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이 구절 한번 봐주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400년 동안 기거하던 애굽 땅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땅으로 내가 인도한다. 그곳의 지형은 애굽 땅의 지형과 다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뿌려서 이것이 운용되는, 그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의존하는 땅이다. 그런데 내가 챙겨줄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라. 이제 이것이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위안 같은 거예요. 그래, 나의 눈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1년 내내 내가 챙겨줄 것이다. 이게 안심시키고 우리 주님 안에서 부요를 확신하게 하는 정말 감사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인도한다 라고 하는 동일한 한 동전의 다른 이면은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 감기가 쉬워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구세주이신데, 주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범사에 그 부분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주 잊고 지내는지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챙겨주겠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이다. 내가 너희 생애 가운데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을 읽어나갈 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래서 때로는 신실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예스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자, 여기 내 소유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신약에서 내 소유이다, 너희가 내 소유이다라고 표현한 그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아들이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값을 지불하고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동사는 획득하여, 아들이 흘리신 피값으로 획득하여 이제 내 소유가 된, 그래서 그분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우리는 구입하거나 어떤 뭔가를 지불하면 그때부터는 소유권 주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제가 구입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 태블릿을 누구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잠시 이렇게 사용하고 나에게 줘 이렇게 하지만 그 커버를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내가 원하는 자질로 내가 구입해요. 대부분 나의 손을 떠나지 않아요. 왜?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렌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만 매달 일정하게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완전 법적인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내인 렌트비에 해당하는 것만큼 나의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그 렌터회사에서 인스펙션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들어올 때 제가 사는 한국인이 사는 집이니까 그들이 동양인인 줄 알고 신발을 밖에서 벗고 온단 말이에요. 왜요? 부분적이지만 내가 렌트비 낸 만큼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있습니다. 내 소유로 된 차에 대해서 내가 세차하고 내가 주유하고 그러면 내가 관리해요. 여러분이 이 동일한 행위를 남의 차에 한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의 차에 세차를 해놓고 다른 사람의 차에 액세서리를 바꿔 달고.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하신 아들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값을 치르고 획득하여 그분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든지 주장하려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듯이요. 그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에요. 저는 지금 이 3주에 걸쳐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시 정독 중인데요. 비교적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서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면서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하나 택해가지고 그것을 줄을 쳐가면서 마킹해가면서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분의 읽어나가면서 저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은 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이렇게 많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레위기 19장 잠시 한번 가주세요. 여기 시간이 조금 가고 여기 있는 구절을 제가 천천히 읽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식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그 신분을 확인하면서 그분으로 부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레위기 19장 다 찾으셨으면 한번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와 주시죠. 4절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에 좀 모아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손실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챙겨주지 않겠냐? 나의 리더십에, 나의 지위에, 나의 지혜에 순복해다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떠한 인격도 우리 보기에 하찮은 그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내가 그를 있게 한 생명을 있게 한 장본인이다. 나를 존중하라.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살고자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어떤 웹상으로나 어떤 행태로든지 1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23절부터 이어져 갑니다. 지금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23절에 뭐라고요? 3년 동안에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먹지 말라. 24절은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25절 다섯째 해에 손대어서 그것을 누려라. 나의 이 섭리와 법도를 존중해다오.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그 누림을 풍성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문신 많이 한 마을이들 큰일 났습니다.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2절 너는 샘물이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그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조국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모든 사람이 이 34절을 깊이 묵상할진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복을 차버리는 대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와 함께 있는 그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6절이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여호와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저울, 추, 에바, 흰 이것은요 모든 사업 관련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손해볼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께서 다스림을 인정해 주시기를, 그분의 지혜를 신뢰해 주시기를, 그분의 다스림을 존중해 주시기를, 그분의 질서를 따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그 자체, 출애굽은 그 자체를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히 여기고 아마 그 경험 자체는 엄청난 행운이고 복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계도 책임져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분의 눈이 떠나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누리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그런 자유함으로 들어가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의 삶의 지휘자로, 너희의 삶을 이끄는 목자로,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측면을 내가 누리고 받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함과 선하심과 인자함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면서 사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예견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읽어나가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요, 아, 나 말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읽어나가시면은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교만 행위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겸비함 아니면 그 겸손의 영 가운데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에 불효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 모두는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초자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예언이 터져나갔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귀신이 쫓겨나갔고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었을 때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녀가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지만 구원이 유산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기 소원에 오른대로 주께서 주님 되심을 허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많은 예언 사역을 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말로만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 실제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지휘자가 되시도록 목자가 되시도록 다스리는 왕이 되시도록 하는 데는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주의 뜻을 추구하며 좁은 길을 가는 대신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주님께서 예비하지 아니한 그 길을 따라간 결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20몇 년 전에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 개인의 어떤 영적인 이해와 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세리어스하게 싸워나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도움을 준 많은 책들 또 구절들 이제 선교사역 특히 라트비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제 눈을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침례교단 목회자였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저는 개인의 간증이나 개인의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된 계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간증이나 그 체험이 때로는 성경의 그 분명한 계시적인 역사, 기록된 역사와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을 높이는 그러한 간증, 체험 이것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경계해 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선별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소책자를 두 권 제가 접했을 때 저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를 새롭게 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주님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미에서의 제게 경고를 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수술 도중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둘째와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이분이 소생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섬겼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은 뒤에 15분 동안에 지상에서는 2,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15분 동안 지상에서 2,000명이 죽는데 이들 중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자는 50명, 다시 말해서 전체 2,000명 사망자의 2.5%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분이 이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개신교, 천주교 전 세계적으로 30%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쓰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쓰고 개신교와 천주교 다 합하여서 이것을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세계 인구 분포상의 30%를 점한단 말이에요. 그 30% 기독교인 가운데 12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간증의 일부를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천사는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고 일단 입구 한쪽에 서 있게 했다. 그는 나에게 그곳에 남아서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라고 말했다. 성도들이 천국을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즉 그들은 한 명씩만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둘이서 함께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이것에 대해 궁금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 세상에 돌아온 후 오랫동안 이에 대해 연구해 보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가고 있을 때 지켜보고 있던 장면의 의미를 그만 놓치고 말았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나는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각대에 죽었다. 즉 2000명 중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1950명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을 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계시라고, 이것이 주님께서 계시하신 진실이라고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그가 체험한 이 내용이 틀린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난 옳다고 생각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요. 이 구절, 이 진리를 그가 체험한 영적 간증이 이 맥락에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빙성을, 무게를 좀 더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쉽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갈등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저항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조금 묵상이 필요한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복음서에서 표적이라 이렇게 사용할 때 영어로는 signs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요.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 앞에 보면은 500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두 개와 떡 다섯 개로 남자 5천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에 놀라면서 배를 타고 쫓아와서 그 주님 주위에 확 지금 또 모였어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차가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꿰뚫어 보듯이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동기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나를 찾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배까지 동원해서 여기에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표적을 본 까닭이라뇨. 표적이란 의미, 사인스가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첫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그때 표적이란 말을 써요. 기적이란 말이 아니고 표적, 사인스가 뭐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표적이에요. 영어로는 signs and wonders,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와, 대단하다. 거기서 끝나면은 표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주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알맹이가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는요, 물은 그냥 싱겁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것을 희락의 상징인 포도주, 그 희락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창조하시는, 변화시키시는 그 분, 그것까지 되어질 때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해요. 자,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남자만 5천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은 뭐 대충 성경학자들은 2만 내지 2만 5천으로 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님을 찾는 그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늘도 가면은 또 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표적을 본 사람들 있다고요. 제자로서의 자기 삶을 헌신하고 이분이 내 육신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떡이시다. 이분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생명을 다해서 내가 따라야 된다. 이분을 주님 삼아야 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는 까닭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502호 사건이라든지 치유 사건이라든지 풍랑을 다스린 그런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와, 이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라고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고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주문을 하시고 나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베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헌신되어 있는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헌신에는, 그 따름에는, 그 음성에는 우리가 부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는다고 하면서 자꾸 말씀 구절을 인용하니까 요한복음 17장 16절 잡히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올렸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16절에 잠시 보시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올린 것이 다락방인지 겟세마네 동산인지 조금 생각에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 그들도 나를 따르는 이 무리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를 영접한 이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게 있는 그 제자들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장 전체 문맥에 보면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세대까지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해서 드린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믿고 주인 삼은 이들, 영접한 이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들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려고 애를 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도전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가 부지기 쓰이고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도 많습니다. 이때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맹심해야 될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스톡홀름 신드롬을 경계하라. 영적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1973년 8월 달 스웨덴 스톡홀름 한 은행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두 명이 은행을 점거했습니다. 여자 직원 한 명을 포함해서 네 명을 인질범으로 잡은 가운데 6일을 지내요. 처음에는 무서워 떨던 이 인질 잡힌 은행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인들과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면서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이 사건이 끝납니다. 인질범들이 법정에 서게 돼요. 그랬을 때 4명의 인질로 잡혔던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인질범에게 유리하도록 좋은 진술을 해요. 요새 우리는 사회학자들이 아니 이상하다, 잡혔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극도로 공포했을 것인데 이거는 이상한데 다른 테러와 경험이 다른데, 그래서 SS,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그 이상한 심리현상,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이상 심리현상, 스톡홀름 신드롬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요, 이 인질범들처럼 공포스러운 실은 고역, 노역, 예속된 삶이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정하는 가운데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스톡홀름 신드롬, 영적 스톡홀름 현상.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이덴티티,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시티즌십, 하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애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듯이, 아, 그때는 부추와 외와 마늘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좁은 길을 걸을 때 명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장에서 풍성한 은혜, 선하신 손길, 주님의 공급과 보호, 참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반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움직임이 보이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서 그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그 소유하시는 그 법적인 분명한 거예요, 값으로 삼바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거부하면서 시간이 꽤 몇 분의 어떤 경고나 몇 분의 어떤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때는요, 거룩한 경각심을 가진 가운데 내 삶 전반에 대해서 주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을 예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이 생각하기에 선하신 그 방법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 자녀에 대한 그 교육, 양육이 집행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이슈는 시간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정과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가 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시간과 재정과 건강은 이 세 가지 영역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tendency, 그 경향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은, 시간도 내가 주장하고, 시간도 내가 지휘하려고, 재정도 그렇고, 건강도요, 이게 뭐 내 몸이지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고 싶은 거, 내 건강, 내 몸이잖아요. 근데 삼바되었다고요? 소유권자이신 그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죠. 나의 돈 내가 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소유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관리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추구할 때 정말 주님께 많이 물어야 돼요. 주님,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뭐 하려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요, 주님 되심이,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참 많이 고민 가운데, 거룩한 고민 가운데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근거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성령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메시지가 심령 깊은 곳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